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서울 드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괄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6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본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모임에 함께하신 총괄여관 및 본부 여관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즈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불렀고 이어서 동튼이 날이 밝는다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앤소니 D. 퍼킨스 장로님이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를 부르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we are.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선지자이신 조셉 스미스에게 보이시고 복음을 회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늘에서 주어진 신권 열쇠가 회복되고 또 몰문경과 또 당신의 아들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증인이 오늘날 이곳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곳에서 기쁜 당신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 도움을 얻으시게 도와주시고 또한 당신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님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변화하고 저희가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저희 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의문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나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과 속죄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마음의 햇빛 있으면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본부 청년 회장이신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감리 감독단의 W.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원순 회장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성전 네 곳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그 성전들은 다음 장소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키토, 에콰도르, 하라레, 짐바브웨, 벨랭, 브라질, 리마, 페루. 리마, 페루에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제가 1963년에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교회 전체에는 12개의 성전이 운영되었습니다. 2주 전에 프로보시티 센터 성전 헌납 이후로 지금은 전 세계에 150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집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과 몇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선택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역사의 문은 작은 경첩으로 열린다는 말이 있으며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전세를 떠나 필멸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선택 의지라는 선물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의 영광을 얻는 것이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느냐를 결정짓는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루이스 캐럴의 고전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앨리스가 두 갈래 길 교차로에 다다른 모습이 기억나실 텐데 곱게 뻗은 그 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고민하던 때 체셔 고양이와 마주하게 되자 앨리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지?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에 달려있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면 어떤 길로 가든 큰 상관이 없을 거야. 앨리스와는 달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느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길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목적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도 강력한 신앙을 우리 내면에서 키워나가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은 적의 계략에 맞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해 줄 것입니다. 그 신앙은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키워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이는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구주께서 마련해 주신 회개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진행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해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길로 우리는 다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동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쉽지만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택이든 저런 선택이든 매일 우리 삶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 진심 어린 마음과 겸손을 담아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작년 3월 30일 유타주 아메리칸 포크에 사는 두 살 난 에단 카니스카는 폐렴과 폐 주변에 찬 체액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에단의 상태가 크게 악화하여 에단을 솔트레이크 시티의 아동병원에 헬기로 후송해야 했습니다. 걱정하던 엄마 미셸은 헬기 앞자리에 앉아 아들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동승한 헬기 탑승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헤드셋을 받았습니다. 소아과 간호사인 그녀는 아픈 아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이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다급한 순간에 미셸은 헬기가 유타 드레이퍼 성전 바로 위를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이 하늘 상공에서 계곡 쪽을 바라보던 중에 그녀의 시선에 조던 리버 성전, 오커 마운틴 성전, 그리고 저 멀리 솔트레이크 성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정말 믿는가? 라는 생각이 미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셸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초등회와 청년 시간에 성전의 축복과 영원한 가족에 대해 배웠고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그곳의 선한 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영원한 동반자에게 현세와 영원 무궁토록 임봉되었습니다. 저는 청녀 지도자로서 가족에 대한 공과를 가르쳤고 가정의 밤 시간에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알고는 있지만 이 모든 걸 믿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자마자 곧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영을 통해 저는 머리와 마음으로 이미 아는 대답, 즉 제가 정말 믿는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지식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만약 제 어린 에단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더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고 다시 에단을 보리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에 복음이 참되다는 믿음과 지식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했고 평화를 느꼈습니다. 에단은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금식과 기도,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 덕분에 에단은 퇴원해서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단은 현재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 순간에 미셸은 자신이 평생 배웠던 그것이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며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혹시 우리는 주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장엄한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사를 당연시 여겨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히 일요일에 가서 선량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멋진 곳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훌륭한 도덕 표준을 가진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멋진 기독교 사교단체 그 이상이며 자녀를 책임감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부모가 가정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근사한 아이디어를 주는 곳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분명 넘어섭니다. 우리 교회 심오한 주장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세우셨던 그 똑같은 교회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으며 고대 사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똑같은 권능과 권세를 우리 지도자들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신권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권세를 통해 침례와 같은 구원의식을 받고 성신의 정결케 하고 정지하는 은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신권 열쇠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권 권능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아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부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인 성스러운 건물에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을 때 이 권능을 통해 가족이 영원히 결속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필수적인 구원의식에 참여할 기회 없이 지상에 살았던 조상들을 위해서도 이 구원의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거룩한 성전에서 조상을 위해 대리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추가로 경전을 받았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일에서 성경의 간증에다 추가로 간증을 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며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리는 까닭은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의 속죄희생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그 어떤 곳이나 조직에서도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믿습니다. 다른 종교와 교회들도 선하고 독실하지만 그 어떤 곳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만 가능한 구원의식을 행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세상에 지금껏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과 도움의 메시지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으려면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복음을 느껴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라는 다른 이들의 기대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자라온 문화나 습관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베냐민 왕의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설교에서 느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모두 마음과 본성을 바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개종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신앙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대신 경전을 공부할 때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참된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개종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열렬히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책임을 충실히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개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오늘날 청소년들이 당면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삶에서 크고 넓은 건물이 항시 미치는 영향이라고 대답합니다. 몰문경이 특히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리아의 시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크고 넓은 건물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이들의 영향력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가장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이운 어둠의 안개를 어렵사리 헤치며 쇠막대에 매달려 목표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나무의 순결하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값비싼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건 혹은 어둠의 안개를 헤치며 힘겹게 찾아냈든 간에 우리는 가장 귀하며 가장 바람직한 이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계속 복음을 흡족히 취해야 하는 한편 우리 믿음을 조롱하거나 의심을 조성하기 좋아하거나 교회 지도자들과 교리에서 잘못을 찾아내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앙을 택하는 것이 매일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우리에게 배 안에 머물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두 손으로 배를 꽉 붙잡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미 그 배에 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안전히 헤쳐나갈 수 있게 위안과 도움,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리를 찾기 위해 세상의 철학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에단의 어머니가 자신의 오랜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 위기의 순간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자신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왕국에 속한다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은사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순종하고 충실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평화가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 제 딸과 사위는 부산한 4살배기 다섯 소년으로 구성된 초등의 반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복음 원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따금 소란이 있더라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딸은 교사로 사위는 교율 담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히 골치 아팠던 어느 수업 중에 사위는 원기왕성한 한 아이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 후 그 4살배기 소년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며 부모에게 일러야겠다고 말하려는데 그 아이는 사회의 말을 막으며 손을 들고 감정에 북받쳐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여정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큼 영예롭고 유쾌할지라도 누구나 시련과 슬픔을 겪기 마련입니다. 조셉 B. 워스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의 시계바늘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순간에 반드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어떤 사람이 비탄과 슬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대체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적 평화, 양심의 평안,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나 시련이나 슬픔 혹은 심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애원에도 모든 폭풍우가 진로를 바꾸지도 모든 질병이 치유되지도 않으며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가르친 모든 교리나 원리 또는 관행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조건이 따르는 평화를 약속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삶에 환란이 있더라도 기운을 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속죄희생을 믿는 신앙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복음의 첫째 원리이자 이 세상에서는 평화,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평화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는 구주께 생각을 계속 집중하게 하는 간단한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배우라. 귀 기울이라. 걸어라. 약속이 따르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내게서 배우라.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의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지구 곳곳에서 그 수가 날로 증가하는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며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역할에 관해 배웁니다. 모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살기에 힘들고 험난한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룩한 집에 가고 그 안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또한 그 성스러운 곳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남미에서 봉사할 당시 어느 스테이크 대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마 전에 전목의 아들을 잃고 비탄에 잠긴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대회 기간 중 투미리 형제님을 처음 만나 접견을 하면서 아들을 잃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들의 죽음으로 매우 슬펐을 뿐 아니라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새로운 교회 회원이었던 투미리 형제는 성전에 갈 돈을 저축하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 차례 성전에 갔었고 그곳에서 부부 인봉을 받고 두 딸도 인봉했지만 다시 성전에 가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미처 아들은 인봉받도록 성전에 데려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음을 깨닫고 투미리 형제가 계속 충실히 생활한다면 참으로 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를 아내와 두 딸에게 묶이게 한 인봉의식이 성약 안에서 태어난 아들을 묶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투미리 형제는 놀란 나머지 그 말이 진정 사실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아들이 죽은 이후로 2주 동안 깊은 슬픔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일요일 오후 저는 투미리 자매님을 만나 그녀에게도 이 영화로운 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가시진 않았지만 이제는 한 가닥 희망이 생긴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진정 아이를 제 품에 다시 안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정말 영원히 제 아이일까요? 저는 자매님이 성향을 지킨다면 성전에서 받은 그 인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효력을 발휘하여 참으로 아들과 다시 함께하고 아들을 품에 안게 해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투미리 자매님은 이 아들이 죽음으로 비탄에 잠겨 있었으나 우리 구주요 구속주께서 가능하게 하신 성스러운 성전식 덕분에 감사의 눈물과 평안이 가득한 채 모임 장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참석할 때마다 듣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참여하는 모든 의식에서 또 우리가 맺는 모든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범에서 배우는 동안 평화를 느낍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아담의 시대로부터 우리의 현재 선지자 토마스 번스 몬슨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권세를 받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기로 한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고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 예를 봅니다. 여기에서 니파의 전서 제8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관한 리아의 시연에서 배우는 교훈이 포함됩니다. 우리 시대만큼 크고 넓은 건물에 사람이 가득 차며 그 건물이 열린 창에서 나오는 소음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조롱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다음 성구에는 두 부류의 사람과 아울러 건물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에 나 또한 내 눈길을 던져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나니 또 그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 33절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리하이는 건물 안에 있는 무리가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였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떨어져 나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과 건물에서 나오는 조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 곁에 있던 사람들과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 두 곡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열매를 맛본 후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나무에 이른 후 한동안 선지자 곁에 있었으나 열매를 맛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먹지 않았기에 건물에서 나오는 조롱의 영향을 받아 선지자로부터 멀어져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갔으며 그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열매를 맛본 후 길에서 벗어난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건물에서 나오는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지자 곁에 있었으며 이에 수반하는 안전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종에 대한 우리의 다짐은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평화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권세를 부여받은 종들을 통해 주님께 귀 기울일 때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적은 답이 되는 듯이 보이는 거짓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평화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타당하고 안전해 보이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크고 넓은 건물처럼 그 안에서 평화를 구하는 모든 자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킬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초등의 노래에 있습니다. 선지자 말씀 계명을 지키라. 안전과 평화 있으리니. 셋째,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어라. 우리가 아무리 멀리 길에서 벗어났을지라도 구주께서는 돌아와 그분과 함께 걸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라는 이 권유는 그분과 겟세마네까지 동행하라는 권유이자 겟세마네에서 갈보리에서 정원 무덤까지 동행하라는 권유입니다. 아울러 구주의 위대하신 속죄희생을 주시하고 적용하라는 권유입니다. 속죄는 무한한 동시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권위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며 뻗으신 사랑의 손을 붙들라는 권위입니다. 또 평안하라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는 동안 죄와 범법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그분과 함께 걸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비록 죄책감에 짓눌려 왔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엘마 2세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죄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죄가 너무도 심각했기에 그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였느니라.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죄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에 평안을 찾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걷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이 치유 권능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엘마처럼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구하는 평안은 단순히 소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구주에 관해 배우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함께 걷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능력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찾는 방식, 곧 예수님을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게 해주는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이 생에서 진정한 평안과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 합창단이 전진하세 주 예수 믿은 이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6차 연차 대회입니다.
I speak today of fathers.
오늘 저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신성한 행복의 계획에서 근간이 되므로 그 부름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그들이 가진 부성을 칭송하고 고무시키는 것은 누구를 무안하게 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남성으로서 지니는 최고의 임무인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미국의 저자인 데이비드 블랭크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부성의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의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 등한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사람 중엔 가족학자들도 적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딱히 이에 반대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열성적인 것도 아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는 그저 더는 실천할 수도 없고 실천되지도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들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가족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이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는 유일무이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성의 이점을 사회적 관점에서 찾는데, 이를테면 남성들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를 지워서 자녀들이 선량한 시민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울 책임을 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전가하기보다 부모가 함께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남성들의 핵심 요건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자녀들의 핵심 요건은 아버지를 갖는 것입니다. 사회의 핵심 요건은 바로 아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들이 올바르고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우리는 부성이 사회적 개념 또는 진화의 산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 필면의 생애에서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신성한 기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성에 대해 완전하고도 신성한 모범을 보이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품성과 속성은 선함과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자녀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행복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아버지들이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에 견줄만한 것은 아무도 없으나 그들은 나름대로 그분을 본받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그분의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특별하고도 진지한 신뢰를 받는 것이 영예로운 일입니다. 남성들은 부성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나약함과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성은 희생을 요구합니다만 무엇에도 견딜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건대 궁극적인 본보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영의 자녀들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날마다 수고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임무를 꼽자면 아마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모범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그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열쇠를 주는 셈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경전을 읽어주거나 함께 읽을 때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에 친숙해집니다. 경전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1833년 제일 회장단이었던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지 윌리엄스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임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너는 계명에 따라 내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이 내 고난의 이유니라. 아버지는 각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새롭게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해야 할 임무입니다만 주께서는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일을 우선사항으로 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자녀들과 함께 격식 없는 대화를 하고 함께 일하고 즐겁게 놀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르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주께서는 자녀들이 발전하도록 아버지가 돕기를 바라시며 자녀들은 본보기를 원하고 또 필요로 합니다. 제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살던 자그마한 마을의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선거운동을 크게 벌이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저와 제 형제들에게 집집마다 전단을 돌리면서 폴 크리스토퍼슨에게 투표하도록 부탁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단을 건넨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가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 어린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자신감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아버지도 완벽하지는 않으셨지만 올바르고 선하며 아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훈육과 교정은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훈육의 과정이 학대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정을 할 때 아버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내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신성한 본보기를 통해 훈육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처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생계를 부양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대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요구합니다만 이는 부성과 일맥상통하며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과 가족은 서로 중복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직장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정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게 되도록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버려두지도 아니하리니 오히려 너희는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의 고뇌를 이해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분이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삶과 안전의 토대를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재확인시켜주며 강화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된 아버지이시거나 양아버지이시거나 의붓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쉽지 않은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노력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랑과 인내, 자기 희생을 통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주시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양아버지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요셉에게 그 공이 있습니다. 죽음이나 버림받음 또는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애석한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함께 살고는 있으나 정서적으로 부재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거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더욱 분발하시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 및 오락 매체를 향해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해 너무도 빈번히 그려지는 정신없이 허둥거리는 모습이나 광대 또는 사고 뭉치의 모습 대신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현명하게 인도하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분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때로 주님의 신뢰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직접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가족 중 최초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해 마련하신 신성한 본보기를 실천해 모든 후대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업에 열중하며 고등 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는 등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대학교나 전문대학, 기술학교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건강하고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여러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좋음, 더 좋음, 가장 좋음 가운데 어느 등급으로 여기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지혜가 쌓이면서 그 등급이 더 후해지리라 생각합니다만 올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보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버지였던 요한이 간절히 소망했던 바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의 의로움이야말로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더 완벽한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딛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날 문화의 팽배한 개인주의와 자율성이라는 과장된 관념을 뒤로하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복리를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 교회 잡지에 실렸던 한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침실 하나만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나는 거실의 소파에서 잠을 잤다. 철강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매일 아주 일찍 출근을 했다. 아침마다 아버지는 내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런 다음 잠시 멈춰 서 계시고는 했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종종 아버지가 소파 곁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던 나는 아버지가 거기에 계신 것이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나 잠을 자는 척했는데 아버지는 곁에 서서 나를 위해 온 정성과 힘과 주의를 다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내가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미래를 위해 배우고 준비하도록 강구하셨다. 저녁이 되기까지 나와 줄곧 같이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루 동안 나와 함께 있게 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처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날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은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그로부터 수년 뒤 결혼을 해서 나도 자녀를 갖게 되고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방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면서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이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엘마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정녕 오실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참으로 그가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제 내 아들아,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직무였나니 곧 이 기쁜 소식을 백성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은즉 곧 다시 말해서 그가 오실 때의 말씀을 듣도록 그들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버지의 성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능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이 굴러나가는 모습은 거의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토마스 몬슨 회장님이 이 대회 모임에서 네 개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사도로 부름받은 1963년 당시만 해도 운영 중인 성전은 전 세계 12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보시티 센터 성전이 헌납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150개의 성전이 있게 됐으며 발표된 성전까지 모두 헌납되면 177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겸손히 기뻐합니다. 180년 전 바로 오늘, 그러니까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장엄한 시연이 열렸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고 불과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연에서 두 사람은 커틀랜드 성전의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어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이 성스러운 사건에서는 엘리야 등 고대 선지자들도 그 모습을 나타냈으며 엘리야는 성전의식에 필수적인 열쇠들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1년 전에 성전 건축이 발표됐을 때 태국 방콕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에콰도르 키토 성전, 짐바브웨 하라레 성전, 브라레 벨랭 성전, 그리고 페루 리마의 두 번째 성전에서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만끽하게 될 기쁨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 선교부 데이비드 시니어 회장의 부인인 셸리 시니어 자매님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몬슨 회장님의 방콕 성전 건축 발표를 듣고 행복에 겨워 12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분은 밤 11시 반에 선교부 보조들에게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렸고 보조들도 선교사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보고된 바로는 전 선교부가 한밤중에 침대에서 뛰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니어 자매님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교사부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익살스러운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태국 회원들이 보인 심오한 영적 호응 또한 강렬했습니다. 저는 새로 발표된 성전들이 세워질 곳에는 분명 마음과 가정에서의 영적인 준비와 그것과 더불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하늘로부터 오는 나타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태국에서 시니어 자매님은 특히 자매들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줄 때 특별한 손거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거울에는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글귀와 함께 성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회장 대회는 구도자와 회원들에게 성전에 있는 그들 자신을 그려보며 이 목표를 위해 필요한 만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전 세계 곳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권유를 전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련된 모든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성전이 의로움이 부족, 오늘날의 세상이 의로움이 부족하다 하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스럽고 거룩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애정과 갈망으로 우리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약전서의 오바댜와 신약전서의 베드로전서를 언급하며 죽은 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시온산의 구원자가 되는 것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알렸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성전에서 충실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자원을 주셨고 또 선지자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택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구주의 속죄의 희생, 그리고 천국 조직 안에 그 안에서 가족이 하게 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조상을 위한 성스러운 가족 역사 책임을 완수하게 해주는 진보된 기술 덕분에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시대가 됐습니다. 색인 작업을 하고 조상을 찾고 성전에서 침례와 확인의식을 받는 청소년들의 남다른 충실함에서 저는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예언에 나오는 시온산의 구원자들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에서 의로움과 성결함이 필수적 부분임을 압니다. 교리와 성약 98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만큼 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1891년까지는 성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교회 회장이 모든 성전 추천서에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책임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 떨어진 것으로 혹은 성취할 수 없는 목표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격을 갖추고 범법을 완전히 회개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감독님과 협력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의로운 요건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는 기꺼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불완전함이나 죄 때문에 자신이 성스러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 사실은 경전에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보장하건대 의로운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과 성취감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회원 여러분, 성전 추천서를 위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합당함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복된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성신의 성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축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전의 주된 축복은 승영의 의식입니다. 복음 계획은 승영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제외하고는 산자를 위한 이런 의식들은 성전에서 집행하고 받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의식과 성약은 모두 성전에서 받습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소홀히 하셨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당과 그 밖의 건물에서 스테이크, 와드 정원에 교회 보조 조직, 선교부 등을 조직합니다. 주님은 오직 성전에서만 영원한 가족을 조직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단연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분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전의 귀한 면모 중 제가 특히 좋아하는 한 가지는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종류의 부나 계급 또는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순결한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모두 흰 옷을 입습니다. 모두가 가슴 속에 사랑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서 나란히 자리에 앉습니다. 전 세계의 남녀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하나로 결속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모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임봉실에서 이 의식을 받습니다. 성약을 맺은 후에는 앞뒤로 마주보게 돼 있는 거울 속에서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뒤로 반사된 모습을 통해 그 성전 거울에는 영원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부모와 조부모 및 이전 모든 세대를 떠올릴 수 있고 또한 다가올 모든 세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성스러운 성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심장한 일이며 또한 이 일은 바로 여러분이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며 드렸던 그 위대한 기도의 훌륭한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신권의 권능을 통해 개인에게, 가족에게, 백성에게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와 성약 109편을 연구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삼으라라고 하신 헌터 회장님의 권고를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또한 피난처이자 감사를 드리고 가르침과 이해를 구하는 곳이며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체의 일에 관한 장소입니다. 제 평생에 걸쳐 성전은 문자 그대로 동요하는 세상 속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이 성스러운 곳에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 또 가족 역사를 조사할 때 우리는 자주 성신의 속삭임과 감동을 느낍니다. 성전에서는 우리와 휘장 저편에 있는 분들 사이의 거리가 무척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의 구원자가 되는 일에서 특별한 도움을 얻습니다. 지금은 명예총괄여군의 부인이 되신 한 자매님은 몇 년 전 중미의 어느 성전에서 성전 거울이 걸려있는 임봉실에 모여 영원한 성약을 받는 한 가족을 돕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의식을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시각에 의식을 돕고 있던 그 자매님은 방 안에 없는 누군가의 얼굴을 발견하셨습니다. 자매님이 그 가족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그들에게는 육신으로는 그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그 딸은 그렇게 대의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전 내 휘장 저편에서 오는 도움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가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그에 필요한 만큼 변화를 일으키기를 저희가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며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한 준비에 대해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토마스 몬슨 회장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달 전에 헨리 비아이른 회장님과 함께 피지 수바 성전 재헌납식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별하면서도 성스러운 행사였습니다. 아이링 회장님은 남반구의 역대 기록을 뛰어넘는 최악의 사이클론 속에서도 용기와 강한 영감으로 재연합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선교사, 회원들은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지 수바 성전 재연합식이 바로 그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겪을 때면 영원한 보호를 마련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주 목격합니다. 2000년 6월 18일에 거행된 피지 수바 성전의 첫 헌납식 또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될 무렵 국회의원들이 반란 세력에게 인질로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탈과 화재가 피지 수바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역 회장으로서 피지의 스테이크 회장님들 네 분과 함께 퀸 엘리자베스 부대의 군 지휘관들을 만났습니다. 예정된 헌납식에 관해 설명하자 그들은 협조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정초식과 같은 성전 건물 외부 행사를 생략한 소규모 헌납식을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복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새로운 성전 회장단 및 일부 지역 지도자가 참석하는 소규모 헌납 모임을 승인하셨습니다.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힌클리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헌납을 한다면 반드시 정초식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초식을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비회원도 아이들도 언론도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선지자는 구주를 향한 용감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훗날 힌클리 회장님은 구주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 우리의 신앙과 그의 교회에 확고하고 으뜸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가 구주를 공경하고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 우리 자신과 가족이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살아계신다는 저의 확고한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해 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모임의 마지막 연설로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예수님은 구원 반석을 부르며 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기도는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이신 캐럴 F. 맥콩키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원수 회장님, 훌륭한 템플을, 훌륭한 성전을 저에게 주심에 또 발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국가와 교회원들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고 참으로 훌륭한 성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에 무서웠던 기억들 중 하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에 잠을 설치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달가닥거리는 소리와 프로펠러의 소음은 점점 커지다가 결국 온 집안을 뒤흔들게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훈련받은 대로 아이들이었던 우리는 각자 가방을 들고 언덕이 방공호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을 뛰는 동안 폭격기들이 목표를 지정하기 위해 쏘아대는 초록색과 하얀색 신호탄들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두들 그 신호탄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당시 4살이었고 그 나이에 세계대전을 목격했습니다. 제 가족이 살던 곳 가까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덴에 살던 사람들은 제가 보았던 폭격 광경을 천 번은 봤을 겁니다. 수천 톤에 이르는 폭발물들로 인한 불기둥이 드레스덴을 집어삼켰고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되면서 돌무더기들과 잿더미 외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는 보석 상자라고 불리던 그 도시는 단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작가 에리 캐스트너는 그 도시의 몰락을 이렇게 썼습니다. 1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그 도시의 아름다움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민족이 시작한 전쟁이 가져온 파멸과 참상은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철저한 절망에 빠져 있었고 미래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드레스덴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 후 70년이 지난 지금 그 도시는 다시금 보석 상자와 같았습니다. 폐허였던 그곳이 완전히 복구되었고 과거와 같이 심지어는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름다운 루터 교회를 보았는데 프라우엔 성모 마리아 교회였습니다. 1700년대에 처음 지어진 그 교회는 드레스덴의 빛나는 보석들 중 하나였으나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로 보존되었던 프라우엔 교회에 마침내 재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괴된 교회의 잔해와 돌들은 번호를 매겨 보관되었고 가능한 한 재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건물 외벽에는 검게 그을린 돌들이 여기저기 상흔과 같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흔들은 전쟁 역사를 되새기는 표시일 뿐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복구해낸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장엄한 상징으로서 희망의 기념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레스덴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을 복구시킨 사람들의 능력과 의지에 감탄하는 동안 저는 성신의 깊은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분명 제 생각에 파괴되고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 속에서 그처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건축물을 인간이 재건할 수 있다면 실패하고 괴로워하며 또는 잃어버려진 그분의 자녀들을 복구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보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빛이든 얼마나 쓰디쓴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버림받았고 상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희망이란 없으며 절망 속에 사는 신의를 저버리고 충실함을 버린 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드물게 멸망의 자식들이라 표현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리 산산조각난 삶도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행복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 우리는 단지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을 받아 정결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멸의 이해를 초월하여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분이 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수세기에 걸쳐서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데려와야 하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만 거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첫째 되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 잃은 자녀들에 대해 품고 계시는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구주께서 주시려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 즉 그분이 그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손을 내미시며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좌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잡한 육분의 사용법을 알아야 할까요? 위치를 찾기 위해 GPS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해주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요? 선한 목자가 구조하러 올 수 있도록 후원자의 지지를 받아야만 할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단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모든 경전을 통틀어 가장 희망찬 선구들 중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길을 잃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애원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리 되었든,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해 그리 되었든, 어떻게 길을 잃게 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런 뒤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는 구조되기까지 기다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천국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우리를 구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권유는 단순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이것이 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분께 보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신앙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앙을 보이기 힘들다면 소망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그 소망을 기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실 것이며 그분의 구조 작업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그분의 빛 가운데 걷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소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오늘날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소중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충실함도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좀 아까 저는 드레스덴의 파멸을 애도했던 한 독일 작가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썼습니다. Es gibt nicht Gutes außer man tut es. 천상의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하자면 이는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은 없다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주제에 대한 날카롭고 지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하늘에서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믿음이 매일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는 헛됨이요 우리의 신앙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분명 약해지고 결국은 사라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생명선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빛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보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쇳덩이를 뜨겁게 달구고 두드리듯이 계명이라는 모루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순종이라는 망치로 내리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단호하게 회개를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왜 순종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아마도 순종은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 영혼을 구부리고 비틀고 망치질하는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순종은 우리가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하고 정련된 신성한 물질로 지음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 안에는 신성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타락하고 불경스러우며 부도덕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하며 우리의 생득권과 목적을 인식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참된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성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구주께로 돌리고 제자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웁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버리기 시작하며 더 이상 어둠 속을 걷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게 해주는 방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지상의 타락함과 부도덕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존재의 영원한 영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고 선한 빛의 밝은 광채는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본성과 본질을 보시며 그러기에 우리를 구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의심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그의 길 잃은 양을 찾아내듯이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구주께로 돌린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그분의 어깨에 메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필면의 손길이 돌무더기와 잔해를 아름다운 경배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고 다시 세우실 것임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내딛는 신앙의 걸음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하기로 계획되었던 영원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의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 간증과 겸손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it is with
great 많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연세대 모임을 마치면서 참으로 영을 풍성히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저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들에게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세스 모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저들이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새기며 그것을 깊숙이 저들이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또 행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저들이 당신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충실히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식을 받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당신께서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그분의 치유하시고 정확히 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6차 연차대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